로마서 12번 메시지. 우리 육신에 있는 율법의 속박 1.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선물이 아담 안에 있는 유전을 능가함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참된 체험을 갖기 위해 우리는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율법과 육신이라는 두 가지 소극적인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 육신에 있는 율법의 속박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의 죽음을 본받아 그와 함께 자라왔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그와 함께 지금 자라고 있지만 율법과 육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육신에 대해 그렇게 세밀히 말합니까? 그 이유는 로마서 6장 14절에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직 우리가 어떻게 율법 아래 있을 수 없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가를 설명하기 위해 또 한 장을 써야 했습니다. 로마서 7장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문제에 대해 밝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아래 있지 않고 더 이상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취소했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무효로 하셨거나 폐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 밖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율법으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로마서 7장에서, 특별히 처음 6절에서 발견됩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은가에 대한 충분한 정의와 설명을 줍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났는가를 알 것입니다. 두 남편.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해방되었는가를 이해하려면 로마서 7장이 있는 두 남편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두 사람과 두 행동과 네 가지 왕노릇 하는 것들의 두 결과를 보았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에는 두 남편이 있고 7장 7절부터 25절까지에는 세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두 남편은 무엇입니까? 나는 젊은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성경을 아는데 열심이었습니다. 나는 로마서 7장에 있는 첫 남편이 누구인지를 알기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나는 성경을 설명하는 좋은 책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 있는 첫 남편이 누구인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입니까? 아니면 육신입니까? 나는 성경을 알만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이에 대해 분명치 못했습니다. 첫 남편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로마서 7장을 읽고 또 읽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수년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22년 전에 로마서 전체를 검토한 바 있었으나 그 당시에도 나는 첫 남편에 대하여 분명치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 해 동안 깨닫고 경험한 후에 이 문제가 분명해졌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첫 남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성경 전체를 보는 견해로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을 성경 전체에 따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서 7장에 있는 첫 남편에 관해 이런 견해를 적용해 봅시다. 사람의 원래의 위치, 아내의 위치. 하나님의 창조에서 사람의 원래의 위치는 아내의 위치였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사람은 아내의 위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내로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하며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래의 위치였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스스로 취한 위치.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는 다른 위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취한 옛사람이라는 위치입니다. 타락된 사람은 남편의 위치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아내였는데 타락된 사람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위치를 취한 타락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남편으로서 자신을 머리로 삼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당신은 결코 자신을 아내로 생각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여자라면 자신을 남자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남자건 여자건 타락된 사람은 다 자신을 남편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남편 아래 있어야 하나요? 남편이 내 아래 있어야 합니다. 왜 그가 머리가 되어야 하나요? 내가 머리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타락된 사람은 강하고 못난 남편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의 법. 타락된 사람이 남편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 법은 아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타락된 남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옛사람의 법, 즉 남편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옛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리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옛사람을 드러내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어김으로써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게 하기 위해 사람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어기라고 준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만일 율법이 없다면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범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럴듯한 이유로 자신이 지은 죄를 변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합니다. 더욱이 로마서 4장 15절은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율법이 죄를 막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구절은 율법이 죄를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가입한 목적은 죄를 줄이고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관념이요 생각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죄가 가다하게 늘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범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가리킵니다. 당신은 나는 율법을 범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율법을 범하기를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어쨌든 율법을 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율법을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학교의 학생들도 동급생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는 사람도 십계명 중에서 한 가지는 범했고 또 계속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가입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은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면 그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말합니다. 요약하여 말하면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범죄가 더할 때 율법은 그것을 죄로 드러냅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위치, 참된 아내의 위치. 거듭난 새 사람의 위치는 참된 아내의 위치입니다.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본래의 위치로 회복됩니다.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 로마서 7장 2절 3절의 첫 남편은 육신이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로마서 6장 6절의 옛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과 로마서 6장 6절 사이에 서로 관계가 있음을 알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7장에서 언급된 첫 남편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인 우리가 구원받은 후 옛사람과 새사람의 두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는 옛 신분을 갖고 있고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우리는 옛사람이고 거듭남으로 인해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인 우리는 남편이었고 새 사람인 우리는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신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로마서 6장 6절과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과 연관시켜 이에 대한 것을 더 살펴보기로 합시다. 로마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이 말씀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7장 2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여인 생전이 아니라 남편 생전이라고 말한 것을 주의하십시오. 만일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로마서 7장 3절에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어 다른 남자에게 결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다음 세 구절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7장 4절에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우리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라는 구절은 그것이 어떠한 죽음인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살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로마서 6장 6절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 말하는 이 구절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말하는 로마서 7장 4절에 해당한다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두 말씀이 서로 부합되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7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너는 6장 6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7장 4절의 너는 6장 6절의 옛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의 몸이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몸이 아니라 옛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의 몸이 못 박혔다면 당신은 장사되고 매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은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즉 몸은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옛사람은 못 바뀌었지만 몸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옛사람이 못 바뀌었으므로 몸은 실직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6절은 계속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못 바뀌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기로 합시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우리는 죽었습니까? 아니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 사람입니까? 혹은 한 사람입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는 두 신분, 즉 옛 나와 새로운 나인 두 나가 있습니다. 새로운 나가 살기 위해 옛 나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해석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인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은 내가 살기 위해 나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 내가 죽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구절은 분명히 로마서 6장 6절과 7장 4절에 부합합니다. 이 세 구절은 서로 일치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나는 산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가 계속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둘 다 옳습니다. 옛사람인 나는 죽었지만 새사람인 나는 삽니다. 나는 살지만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런즉, 이제, 오직 이 세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 세 단어에 주의한다면 우리는 두 신분에 대해 밝아질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다음 말씀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입니다. 이 구절이 계시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두 신분, 즉 옛사람의 신분과 거듭난 새사람의 신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두 신분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 4절에 있는 옛 남편을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옛사람인 우리는 남편이었고 새사람인 우리는 아내입니다. 이제 로마서 7장 4절로 돌아옵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장례식과 결혼식을 함께 묶어놓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 죽었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 죽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두 신분이 없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옛 신분으로 죽었습니다. 새 신분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과 결혼합니다. 이제 로마서 7장 5절, 6절을 봅시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구절은 우리의 과거 상태를 말합니다. 7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 우리는 옛 남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아내가 됩니다. 우리는 옛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으며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제 옛 남편이 누구인지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옛 남편은 우리의 옛 사람입니다. 아내는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인 우리는 죽었고 새 사람인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옛 남편으로서 죽었지만 이제 아내로서 살아있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아내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영이 새로움 안에서 섬기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옛사람의 법에서 해방됨.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옛사람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은 옛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옛사람인 옛 남편은 죽었습니다. 나의 옛 남편이 죽었으므로 그의 아내였던 나는 그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남편의 법은 남편이 살 동안만 그 아내를 주관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죽을 때 그 아내는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옛 남편은 우리의 옛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율법은 옛 남편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함.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 남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음. 거듭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 아내의 일부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므로 우리는 그를 의지하고 그를 우리의 머리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부활 안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며 영의 새로움 안에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의 새로움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깊은 뜻은 아브라함의 예에 나타난 하나님의 칭의의 깊은 것과 부합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칭의에 있어서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에게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타락된 상태에서 자신에게로 불렀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백성은 자신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남편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는 것은 나의 어떠함과 내가 가진 것과 하는 것을 끝내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삼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깊은 뜻은 로마서 4장에 있는 칭의에 관한 깊은 뜻과 연관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로 불러서 우리로 그분을 완전히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으로 인하여 살아서는 안 되며 스스로 행동해서도 안 되며 우리 자신이 무엇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끝나야 하며 우리의 머리는 완전히 덮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입니다. 어떤 결혼식에서든지 신부의 머리는 덮여집니다. 그러므로 결혼할 때 사람은 둘이지만 머리는 하나입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으로 덮입니다. 남편이 머리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이제 독립해 있지 않습니다. 아내는 자신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말을 좋아합니까? 나는 좋아합니다. 나는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나는 완전히 소멸되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요 나의 머리입니다. 나에게는 스스로의 머리가 없습니다. 나의 머리는 덮여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일 뿐 아니라 나의 인격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삼을 뿐 아니라 인격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까지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요, 머리이요, 인격이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끝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 대신 사십니다.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부르심 받았고 그분 안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깁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남편이요, 머리요, 인격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 아래 있고 결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나와 상관이 없으며 나도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제 나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여러 가지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이 가르침에 짐을 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또다시 옛사람으로서 하갈에게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이스마엘 뿐입니다. 하갈과 연합하지 말고 이혼하십시오. 그 여자를 멀리하고 당신이 그 여자와 상관없음을 그 여자에게 말하십시오. 새 사람인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인 사라에게 가서 그 여자와 연합한다면 이삭인 그리스도를 낳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를 누릴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도 정확할 뿐 아니라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하갈과 사라를 두 약속으로 비유합니다. 즉 하갈은 율법의 약속으로 비유되고 사라는 은혜의 약속으로 비유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갈이 율법의 언약을 상징하고 사라가 은혜의 언약을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마엘은 율법의 행위로 생산되었고 이삭은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은혜의 자녀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갈에게 간다면 율법으로 향하는 것이지만 사라에게 간다면 은혜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체험하기 위해 사라에게 가서 은혜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음. 우리는 아내로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바울은 로마서 7장 4절에서 그것을 언급합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 즉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 모든 것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낳을 수 있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죽음의 열매였고 죽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 즉 아내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에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가 하는 것은 모두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망과 하나님, 즉 죄를 위해 열매 맺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현저한 대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과 옛 남편이었을 때, 즉 율법 아래 있었을 때에는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가 하는 것이 모두 사망이었습니다. 결과는 죄를 위해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새 남편과 결혼한 아내로서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가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다는 구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오는 것, 하나님이 열매로 얻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사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흘러넘치게 하여 하나님을 낳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우리의 열매로서 사신 하나님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김. 또한 우리는 아내로서 의문에 묵은 것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의 영은 주님이 성령으로 거하는 우리의 거듭난 사람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거듭나고 새롭게 된 사람의 영은 우리 자신 전체의 새로운 근본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새롭고 그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새롭습니다. 묵은 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옛 율법, 옛 율례, 의문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문에 묵은 것 아닌 우리의 거듭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집회에 올 때 당신의 기억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영을 사용한다면 당신은 새로운 것으로 형제자매를 공급할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가 내 기억 속에 많은 지식을 쌓아놓고 기억된 것을 따라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면 그 메시지는 낡고 죽은 지식에 묵은 것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억을 잊어버리고 내 영을 사용한다면 나는 새로움이 터져나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나는 1969년 에리 특별 집회 때 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 특별 집회 중 한 집회에서 나는 말씀을 전하려고 일어섰지만 전할 메시지 내용이 분명치 않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서서 내 영을 사용했습니다. 즉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 영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모두 그것이 새롭고 신선하고 힘있고 살아있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7배의 강한 영이 나왔던 첫날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로스앤젤레스에 돌아와서 그 제목을 가지고 1969년 여름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나라의 주님의 회복에 있어서 그의 여름은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새로운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은 모두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것은 모두 새롭습니다. 율법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율법에는 묵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오직 새로운 것만 있습니다. 우리는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듭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과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흘러넘친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우리의 열매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의문에 묵은 것이나 율법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고 우리의 새 남편인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있습니다.